EU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U 투어즈와 함께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들어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예술가의 뿌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조각상을 만든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끌 자국, 모든 결정, 모든 대담한 선택은 그가 15세기 말 피렌체에서 보낸 어린 시절, 교육, 우정, 그리고 고난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1. 아카데미의 뿌리. 아카데미아의 이야기는 미술관 자체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63년 피렌체 공작 코시모 1세대 메디치는 세계 최초의 공식 미술 아카데미인 아카데미아 에 콤파니아 델레 아르티 델 디세뇨를 설립했습니다. 조르조 바사리가 그 정신적 지도자였으며 이 기관은 피렌체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도시의 예술 활동을 규제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요람이었으며 조토, 브루넬레스키, 도나텔로, 레오나르도,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고향이었습니다. 아카데미아는 이러한 전통의 계승을 상징했습니다. 피렌체는 단순한 천재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예술의 등불로 남고자 했습니다. 이 아카데미아 미술관의 설립, 1784. 18세기에 들어 유럽의 군주들은 교육과 문화기관을 공공과 학문적 목적에 맞게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렌체에서는 개혁가였던 로렌의 대공 피에트로 레오폴도가 1784년 아카데미아 디 벨레 아르티 개혁의 일환으로 별표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 갤러리어 델레커디미어 디퍼렌저 별표를 공식적으로 창설했습니다. 그 장소로 선택된 곳은 산 마테오 병원과 산 니콜로디 카파조 수도원으로 이들은 세속화되어 전시 공간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긴 회랑과 회랑복도는 학생들이 더 이상 단순한 석고 모형이나 작은 드로잉만이 아니라 실제 원작 조각과 회화를 연구할 수 있는 학습장이 되었습니다. 3. 소장품의 확충. 18, 19세기. 설립 직후부터 소장품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피렌체와 토스카나 전역의 수도원과 수녀원들이 폐지되면서 그 안에 회화와 재단화, 성화들이 아카데미아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르카냐, 로렌초 모나코, 안드레아 디치오네 등 고딕과 초기 르네상스 거장들의 황금 배경 재단화와 다중 패널화가 소장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카데미아는 피렌체 미술사의 축소판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4.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의 도착. 1873, 1882, 19세기 아카데미아는 진정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1501, 1504 은 수세기 동안 피렌체의 시민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시뇨리아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대리석이 풍화되고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 결국 다비드를 보호하기 위해 아카데미아로 옮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작업이었고 거대한 조각상은 나무 롤러 위에 올려져 수천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렌체 거리를 지나 미술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조각을 전시하기 위해 건축가 에밀리오 데 파브리스가 설계한 특별 전시실 트리부나가 188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천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 아래 드러난 다비드는 곧 아카데미아의 상징이 되었고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5. 공공박물관으로의 성장. 1892년 아카데미아는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장이었던 곳은 이제 피렌체의 문화적 기념물이자 관광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1909년에는 보볼리 정원에 있던 미켈란젤로의 미완 성작포로 노예, 조각들이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위해 제작되었으나 끝내 완성되지 못한 작품으로 마치 인물이 대리석 속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듯한 강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 20세기의 확장. 20세기에 들어 미술관은 다양한 전시실을 확충했습니다. 거대 조각의 방, 지안 볼로냐의 사비니 여인의 강간 석고 모형 등 대규모 르네상스 작품 전시, 비잔틴 회화실, 13, 14세기 황금 배경 재단화 전시, 고딕 및 초기 르네상스 회화실, 조토에서 보티첼리의 계보에 이르는 피렌체 미술의 발전 과정 전시, 7. 석고 모형과 악기 컬렉션, 1980년대, 1980년대 신관이 열리며 로렌초 바르톨리니의 석고 모형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는 19세기 조각 교육과 미적 이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체루비니 음악원에서 온 고악기 컬렉션도 합류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소유했던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하프시코드, 초기 피아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렌체가 시각 예술뿐만 아니라 음악 발전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8. 현대의 보존과 발전. 최근 수십 년간 미술관은 대규모 관광과 보존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다비드상은 발걸음의 진동, 습기, 미세한 균열 때문에 보존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2013년에는 거대 조각실이 재구성되었고 조명 시스템도 개선되어 자연광에 가까운 전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도구와 전시도 도입되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9. 오늘날의 아카데미아. 오늘날 아카데미아 미술관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우피치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비롯한 걸작들 덕분에 매년 수백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아카데미아는 단순히 다비드만이 아니라 중세 황금 배경화에서 르네상스 자연주의로의 전환, 미완성 조각들의 고뇌, 신고전주의의 우아함, 역사적 악기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아카데미아는 예술의 신전이자 교실로서 학생들이 거장들에게 배우고 대중이 피렌체 예술의 천재성을 감상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워트 아이, 미켈란젤로의 어린 시절과 천재의 길, 천재의 탄생, 1475.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1475년 3월 6일 아레초 근처의 작은 도시 카프레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로도비코는 피렌체의 하급관리였고 어머니 프란체스카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곧 가족은 피렌체로 돌아왔고 그는 르네상스의 중심지에서 성장했습니다. 돌젖을 먹다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유모는 석공 가문 출신이었고 훗날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모의 젖과 함께 내가 인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끌과 망치를 빨아들였다. 어려운 유년기 어머니는 그가 6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늘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지만 미켈란젤로는 그림 그리기에 집착하며 수업을 빼먹곤 했습니다. 13세 때 그는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화실에 견습생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예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피렌체로의 귀환, 1501. 로마에서 피에타를 완성의 명성을 얻은 뒤 미켈란젤로는 1501년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공화정 체제 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강인함과 자유의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오페라 델 두오모는 방치된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별표 1 지간테, IL 지간티, 별표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켈란젤로의 운명과 피렌체의 운명이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파워트 2, From IL 지간티 to 데이비드 전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파워트 2, 1 지간테, IL 지간티, 에서 다비드로 버려진 대리석 덩어리. 미켈란젤로가 정을 대기 훨씬 전 거대한 대리석 블록이 피렌체로 운반되었습니다. 약 1464년 두오모 관리기관 아퍼러 딜리트 도모 은 산타마리아 델 피올레 대성당의 버팀벽 위에 세울 거대한 예언자 조각상을 주문했습니다. 카라라에서 거대한 대리석이 채석되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피렌체로 끌려왔습니다. 이 블록은 길이 5미터가 넘는 거대한 규모로 인해 사람들은 그것을 일지간테, IL지간티, 거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리석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안에는 금이 있고 불규칙한 결이 있었으며 앞뒤 두께가 비정상적으로 얇았습니다. 1464년에는 아고스티노 디 두초, 1476년에는 안토니오 로셀리노가 차례로 이 블록을 다루었으나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얕은 흔적만 남기고 결국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25년 넘게 이 대리석은 두오모 마당에 방치되어 햇볕과 비에 다르며 쓸모없는 돌덩이로 조롱당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하지만 흠집투성이인 대리석이 비바람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아무도 자신의 명성을 걸고 도전하려 하지 않던 돌덩이. 그때 미켈란젤로가 나타났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선택. 1501. 1501년 8월, 불과 26세였던 미켈란젤로는 두오모 관리기관으로부터 소환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만든 피에타로 이미 명성을 얻은 그는 거인을 살려내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제안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실패와 흠집만 본 곳에서 미켈란젤로는 운명을 보았습니다. 그는 돌에 남겨진 상처와 결을 살펴보고 그 속에 갇힌 인물을 상상했습니다. 1501년 9월 13일, 그는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다비드 조각 마스터 클래스. 1. 대리석의 여정, 채석과 운반. 카라라 채석장, 아프안 알프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희고 질 좋은 대리석이 채석되었습니다. 1400년대 중반, 피렌체를 위해 거대한 블록이 잘려나왔습니다. 무게는 다듬기 전 25톤 이상. 산길을 기름칠한 통나무 위로 썰매에 실어 끌어내렸습니다. 카리온의 강을 따라 뗏목에 띄워 바다로, 해안을 따라 피사로, 그리고 아르노 강을 거슬러 피렌체까지 운반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수개월이 걸렸고 수백 명의 인력과 황소, 도르래가 필요했습니다. 이 블록 준비. 1. 지간태. 높이 약 5.5m, 폭 2m, 두께 1m. 금과 얕은 깊이, 흠집이 많았습니다. 이전 조각가들의 실패 흔적이 남아있어 피렌체 사람들은 쓸모없는 거인이라 조롱했습니다. 3. 미켈란젤로의 의뢰. 1501. 26세의 미켈란젤로는 이 블록을 맡기로 했습니다. 작은 밀란 모형을 만들었지만 주로 자신의 마음의 눈을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 조각상은 이미 돌 속에 있다. 나는 단지 그것을 해방시킬 뿐이다. 4. 작업장 준비. 두오모 옆 마당에 특별 작업장이 세워졌습니다. 블록은 원래 성당 버팀벽 위에 세울 예정대로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나무 비계가 설치되어 사방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업장에는 물통, 부석가루, 망치, 끌, 송곳이 가득했습니다. 보조 인력이 도구를 준비했으나 조각은 오직 미켈란젤로 혼자 했습니다. 도구 제작 르네상스 시대 조각가들은 직접 도구를 만들거나 대장장이에게 의뢰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사용한 도구. 수비아, 서비어, 뾰족글, 큰 돌을 거칠게 쪼아내기, 그라디나, 그레다이너, 이빨글, 표면을 성형하고 줄무늬 흔적 남기기, 평글, 근육과 윤곽 정교화, 나무망치, 통제된 힘으로 끌 타격, 트라파노, 트레페노, 손드릴, 눈동자, 머리카락 곱슬 표현, 줄과 라스프 미세한 마감, 연마제 부석과 애머리 가루로 표면 광택. 6. 조각 과정. 1단계, 거친 다듬기, 수비야, 대각선 타격으로 머리, 팔, 다리 윤곽을 만들며 큰 돌 조각을 날려냈습니다. 2단계, 성형, 그라디나, 근육의 기본 윤곽을 잡으며 몸체가 거칠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세부 표현, 평글, 근육, 힘줄, 얼굴 윤곽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해부학 지식을 살려 생생한 인체를 재현했습니다. 4단계, 디테일링, 드릴 앤드 줄, 머리카락 곱슬, 눈동자 구멍, 입술과 눈꺼풀의 미묘한 전환을 완성했습니다. 5단계, 연마, 부석 앤드 애머리, 대리석은 마치 살아있는 피부처럼 빛났습니다. 오늘날 복원가들도 여전히 미세한 끌 자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블록의 결함 극복. 얕은 두께 때문에 다비드를 정면 자세로 하되 몸을 비틀어 깊이감을 줬습니다. 약한 결을 피하기 위해 머리와 손을 크게 만들어 균형을 조정했습니다. 이전 조각가들의 흠집은 머리카락과 도구 디테일 속에 숨겨졌습니다. 8. 형상의 상징성. 다비드는 싸움 후가 아닌 싸움 전 외 순간을 표현합니다. 커진 머리와 손은 사유와 행동을 상징합니다. 고대 조각의 대의법, 칸트로포스토를 계승하되 르네상스의 긴장감을 담아냈습니다. 피렌체 사람들에게 다비드는 곧 공화국 그 자체였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거인과 폭군에 맞서 당당한 상징. 9. 공개와 설치, 1504. 2년의 작업 끝에 다비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보티첼리 등 당대 거장들이 설치 장소를 논의했습니다. 성당 옥상이 아닌 피렌체의 권력 중심지인 팔라초 베키오 정문 앞에 세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504년 9월 8일, 다비드는 공화국의 수호자로 공개되었습니다. 10. 이후와 보존. 1527년 반란 중 팔이 부러졌으나 복원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햇빛과 비바람에 세부가 달았습니다. 1873년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옮겨지고 복제품이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모래주머니로 폭격에 대비했습니다. 1999년 스탠퍼드 대학의 디지털 미켈란젤로 프로젝트가 3D 스캔을 진행했습니다. 2003, 2004년 정밀 세척으로 대리석의 광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약, 다비드를 어떻게 조각할 것인가? 미켈란젤로처럼 다비드를 조각하려면 다음을 해야 합니다. 거대하고 결함 많은 대리석 블록부터 시작한다. 모델보다 비전을 더 신뢰한다. 끌을 엄격한 순서로 사용한다. 뾰족끌, 이빨끌, 평끌 드릴 연마. 돌의 결함에 맞춰 설계를 적응시킨다. 해부학을 사실성과 상징성으로 동시에 채운다. 수년간 집요하게 홀로 작업한다. 마지막에 드러내는 것은 단지 조각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용기의 관념이다. 미켈란젤로의 작업장, 두오모 관리기관, 아퍼러 딜리트 도모은 성당 옆에 작업장을 마련했습니다. 비계로 블록을 둘러 젊은 조각가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가렸습니다. 그 안에서 미켈란젤로는 새벽부터 황혼까지, 때로는 촛불을 켜고까지 집요하게 작업했습니다. 도구 나르기와 날 세우기는 조수들이 했지만 조각 자체는 철저히 그가 홀로 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이 돌 속의 형상을 해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구와 기법. 미켈란젤로의 방식은 대담했습니다. 대부분의 조각가와 달리 완전한 석고본 없이 작은 밀랍 연구만으로 곧장 대리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의 눈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도구, 수비아, 서비어, 뾰족끌, 거친 제거, 수직에 가까운 강한 타격으로 큰 조각을 떼어냄, 그라디나, 그레다이너, 이빨끌, 근육과 면을 성형하며 능선 같은 자국을 남김, 평끌, 표면을 고르고 형태와 윤곽을 정해, 줄과 연마제, 부석과 모래를 물과 함께 써서 대리석을 살결처럼 빛나도록 연마, 드릴, 머리칼의 곱슬, 눈동자 구멍 등 깊은 굴곡을 파냄. 그는 단계마다 거인을 깎아내 돌을 해부학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돌 속의 투쟁. 미켈란젤로는 종종 조각을 해방으로 묘사했습니다. 형상은 이미 돌 속에 존재하고 예술가의 임무는 그것을 풀어주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앞서 본 별표 포로, 프리전 아이, 별표들에서 몸들은 돌 속에 갇힌 듯 보입니다. 다비드에 이르면 그 해방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손쉬운 마술은 아니었습니다. 땀, 고통, 위험이 따랐습니다. 한 번의 오타격이 얇은 대리석을 산산조각낼 수 있었습니다. 다비드의 디자인. 왜 다비드인가? 골리앗을 무찌른 성서 속 목동은 이미 피렌체의 영웅이었습니다. 도나텔로와 베로키오가 만든 다비드는 승리 이후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혁명적 순간, 전투 이전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다비드는 승리자가 아니라 경계하는 자입니다. 근육은 긴장했고 물매는 무심히 어깨에 얹혀 있으나 시선은 매섭습니다. 행동 직전, 결단의 찰나입니다. 해부학적 천재성. 자세히 보면 답이 드는 콘트라포스토 자세입니다. 오른발에 체중이 실리고 왼쪽은 이완, 상체는 미묘히 비틀립니다. 이는 그리스 고전 조각, 특히 폴리클레이토스의 도로포로스를 상기시키지만 미켈란젤로는 더 나아갑니다. 5.17m의 초인간적 스케일이면서도 모든 힘줄이 살아있습니다. 머리와 오른손이 약간 과장되어 있습니다.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성당 높은 곳에 올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았을 때 비례가 정확해 보이도록 보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과장은 별표 별표 사유, 머리,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행동, 손, 별표 별표를 상징적으로 강조합니다. 피렌체의 상징. 1504년 완성이 가까워지자 관리기관은 이 다비드가 너무 장엄하고 무거워 성당 옥상에 올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산드로, 보티첼리를 포함한 위원회를 소집했죠. 판단은 이랬습니다. 다비드를 팔라초 델라 시뇨리아, 오늘날 팔라초 베키오 정문 앞에 세울 것. 1504년 9월, 베일을 벗은 다비드는 성서의 영웅을 넘어 피렌체 자체가 되었습니다. 작은 공화국이 더 거대한 폭정과 외세에 당당히 맞서는 표상. 반응과 평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군중이 밤낮으로 몰려들었고, 화가들은 스케치를 하고, 시인들은 찬미했으며, 시민들은 그 의미를 토론했습니다.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드는 불편하다는 이도 있었고, 지나치게 도발적이라고 여긴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렌체는 수호자를 얻었습니다. 창작의 에필로그. 흠집투성이로 버려졌던 돌덩어리에서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최고의 대리석 거인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2년 넘게 오류 없이 깎아나갔고 오로지 자신의 천재성과 비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각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장식을 넘어 돌 속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 시민의 자유, 신성한 잠재력에 대한 선언. 파워트 3. 다비드의 이후와 아카데미아 미술관 취약한 영웅. 강인한 다비드도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1504년부터 19세기까지 시뇨리아 광장에 서며 그는 바람과 비, 그리고 인간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1527년 정치적 혼란 속에 폭도들이 돌을 던졌고 1529년 피렌체 공성전 때 팔라초 베키오 발코니에서 던져진 벤치가 다비드의 왼팔을 세 조각으로 부쉈습니다. 파편은 수습되어 보존되었습니다. 세월의 노출은 상처를 남겼고 풍화로 세부가 달았으며 발목에는 균열의 위협이 드리웠습니다. 그럼에도 다비드는 피렌체의 긍지였고 적이 다가오면 시민들은 그를 지키기 위해 뭉쳤습니다. 실레로의 대이동. 1873. 19세기에 들어 학자와 시민들은 다비드가 더는 야외에서 버틸 수 없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784년 학생들의 학습관으로 설립된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1873년의 이동은 공학적 기적이었습니다. 5.5톤의 거인을 나무 상자에 넣고 기름칠한 레일과 들보 위를 한 치씩 미끄러뜨려 피렌체의 좁은 골목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과 자부심 속에 길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건축가 에밀리오 데 파브리스가 설계한 특별 전시실 트리부나 델 다비데가 1882년 완성되었습니다. 천창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은 대리석을 살아있는 듯 빛나게 합니다. 1910년 시뇨리아 광장에는 대리석 복제품이 세워졌고 원본은 이 벽 안에서 안전을 되찾았습니다. 현대의 보존. 20, 21세기의 보존은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모래주머니 벽으로 폭격을 대비했습니다. 1960년대 아르노 강범람 이후 숨은 약점을 점검하는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1998, 99년 스탠퍼드 대학의 디지털 미켈란젤로 프로젝트가 레이저로 밀리미터 단위의 고해상도 3D 스캔을 수행했습니다. 2003, 2004년에는 대리석을 해치지 않는 신중한 세척으로 수세기의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기먼지 제거와 습도 관리로 다비드의 안정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500년 넘는 시간 동안 피렌체는 영웅을 지키는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카데미아 미술관 투어. 이제 시선을 넓혀봅시다. 아카데미아는 다비드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보물들을 살펴보죠. 일포로의 홀, 홀 오브 더 프리즈너즈. 다비드의 이르기 전에 지나온 공간입니다. 네 개의 미완성거인, 깨어나는 노예, 젊은 노예, 수염난 노예, 아틀라스. 로마의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위해 152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계획 축소로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몸들은 반쯤 태어난 듯 비틀리고 꿈틀거리며 돌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어떤 미술사가는 이를 육체에 갇힌 영혼의 은유로, 또 다른 이는 창작 과정의 스냅샷으로 봅니다. 이 성마테, 에스티 메슈, 근처에 미완성의 성마테가 서 있습니다. 1503년 성당을 위해 시작되었고, 블록에서 인물로 나선형으로 솟아오르는 듯합니다. 이는 전면에서 깎아내며 형상을 드러내는 미켈란젤로의 방식을 다비드와 직접 연결해 보여줍니다. 3. 다비드의 트리브나. 이제 거인 앞에서 다시 멈추어 보세요. 뒤로 물러서고 빙 돌아보고 올려다보세요. 위의 빛이 어깨와 정맥, 머리칼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걸 보게 됩니다. 대 파브리스가 의도한 그대로 하늘빛 아래 형상의 계시로서의 다비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4. 바르톨리니 석고 갤러리, 지프소티커 바어톨리니. 다비드를 지나면 19세기 석고 모형으로 가득한 밝은 홀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술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대리석에 도전하기 전에 석고로 걸작을 베껴 배우며 훈련했습니다. 로렌초 바르톨리니와 제자들의 두상, 부조, 모형들로 가득한 이 방은 전승과 교육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줍니다. 5. 악기 컬렉션, 뮤지컬 인스트루먼츠. 루이지 체루비니 음악원과 연결된 이 갤러리에는 메디치와 로렌 가문이 소유했던 역사적 악기 약 5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공을 위해 제작된 희귀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악기의 발명가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의 초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하프시코드 등 피렌체 살롱을 채웠던 악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술과 소리가 만납니다. 조각과 회화는 침묵할지 몰라도 피렌체는 노래했습니다. 6. 초기 피렌체 회화실. 아카데미아에는 13, 15세기 회화가 놀랍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금박이 빛나는 재단화, 조토이 후계자들, 원근과 사실성을 실험하던 초기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들은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 고립된 곳에서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성으로 들끓던 도시가 키워낸 결실이었음을 일깨워줍니다. 1. 입구와 기원. 입장하면 이 건물이 한때 산마테오 병원과 산 니콜로디 카파조 수도원이었음을 기억하세요. 이 중세 건물들은 1784년 대공 피에트로 레오폴도에 의해 개조되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미술 학생들이 걸작 사이를 걸으며 선을 따라 그려보고 피렌체의 천재성을 눈과 손으로 직접 추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술 교육과 박물관 전시가 하나의 기관 안에서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 조각의 방, 살러 딜리트 컬라소. 여정은 20세기 초에 조성된 거대 조각의 방에서 시작합니다. 이름은 지안 볼로냐의 사비니 여인의 강간 석고 모형에서 왔습니다. 대리석 원작은 시뇨리아 광장의 란치 회랑 아래서 있죠. 이 홀은 피렌체 예술의 기념 비적 규모를 각인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토스카나 교회 재단을 장식했던 르네상스 마니에리슴 회화도 전시됩니다. 피렌체 회화의 이야기가 여기서 열리며 앞으로 펼쳐질 전개를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3. 다비드의 트리브나, 라 트리베너 딜리트 데이비드. 이제 미술관의 심장부로 이동합니다. 길어진 회랑 끝, 하늘빛 천창 아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서 있습니다. 이 홀은 1873, 1882년 에밀리오 데 파브리스가 다비드를 모시기 위해 특별히 지었습니다. 한때 다비드는 시뇨리아 광장에 서서 비와 바람, 세월을 견뎠습니다. 1873년 보존의 염려 속에 이곳으로 옮겨졌죠. 나무수레에 실린 거상이 피렌체의 골목을 지나갈 때 길가를 가득 메운 군중의 숨결을 상상해보세요. 트리부나는 텅 비지 않았습니다. 양옆에는 미완의 포로, 프리저나이, 젊은 노예, 수염난 노예, 아틀라스, 깨어나는 노예가 서 있으며 근처에는 미완의 성마태가 있습니다. 반쯤 태어나 반쯤 갇힌 이 형상들은 돌 속에 이미 조각이 존재하고 자신의 임무는 그것을 해방하는 것이라 믿었던 미켈란젤로의 불온한 천재성을 드러냅니다. 4. 집소테카, 석고 주형 갤러리. 다음은 1980년대에 조성된 집소테카 바르톨리니입니다. 신고전주의의 두 거장 로렌초, 바르톨리니와 제자 루이지, 판팔로니의 석고 주형을 전시합니다. 여기서는 19세기로 걸어 들어갑니다. 피렌체가 여전히 조각의 중심이었고 고전정미와 조화의 이상이 손을 이끌던 시대. 학생들은 이 석고를 베끼며 배웠고 오늘의 우리는 그 취향과 학습법을 엿봅니다. 초상, 흉상, 입상, 모형들이 르네상스 전통과 근대 미술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오, 악기 전시실. 뜻밖의 보물이 악기 전시실에 기다립니다. 체루비니 음악원에서 이관된 컬렉션으로 메디치와 로렌 가문이 소유했던 악기를 포함합니다.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의 발명가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가 만든 세계 최초의 업나이트 피아노, 정교하게 장식된 하프시코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은 피렌체가 시각예술의 도시일 뿐 아니라 음악의 요람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메디치는 오페라와 연주, 궁정 공연을 사랑했죠. 한때 궁전을 가득 채웠던 소리들이 지금은 전통의 침묵 증언자로 서 있습니다. 6. 피렌체 고딕실. 다음 구역으로 돌면 조명이 달라지고 황금 패널이 둘러섭니다. 고딕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3. 14세기로의 시간 여행. 이곳에는 한때 피렌체의 교회를 장식했던 제단 하나가 있습니다. 금박 배경 위에 십자가상, 마돈나, 성인들, 성서 장면들, 조토, 오르카냐, 타데오 가디, 로렌초 모나코 등은 르네상스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인물은 아직 엄숙하고 배경은 평면적이지만 자세히 보면 원근, 감정, 자연주의의 싹이 트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갑자기 도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신앙과 실험에서 자라났습니다. 7. 초기 르네상스실. 금지 배경의 패널을 지나 15세기 방으로 들어가면 르네상스가 만개합니다. 인물은 더 인간적으로, 공간은 더 현실적으로, 색은 더 부드럽습니다. 여기서는 브루넬레스키, 도나텔로, 마사초의 뒤를 잇는 피렌체 거장들의 작품을 만납니다. 이 방들은 종교와 시민적 자긍심, 개인 신심이 어떻게 뒤섞여 예배당 길드 형제단을 위한 작품을 낳았는지 보여줍니다. 8. 전성기 르네상스와 마니에리즘. 더 나아가면 16세기 회화가 펼쳐집니다. 전성기 르네상스의 장엄함과 이어지는 마니에리즘의 우아함. 조각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지배하지만 회화에서는 브론치노, 알로리와 그 주변의 화가들이 공작 궁정에 세련된 취향을 보여줍니다. 늘씬해진 인체, 강렬한 색채, 극적인 구성은 메디치 공작 치하의 새로운 정치 시대를 말해줍니다. 9, 17, 19세기 작품과 아카데미의 유산. 이야기는 더 이어집니다. 일부는 아카데미의 스승과 학생들이 남긴 작품입니다. 석고 주형은 18, 19세기 미술 교육법, 고대 조각, 르네상스 걸작, 동시대 모델을 모사하며 해부학 균형 비례를 익히던 방식을 상기시킵니다. 미켈란젤로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 작품들은 아카데미아가 연속성의 장소임을 완성합니다. 예술은 얼어붙은 성취가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살아 전해지는 훈련이라는 사실으려. 10. 매진말 오늘의 아카데미아. 투어는 끝나지만 아카데미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 미술관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비드를 보러 오지만 황금 고딕 제단화의 기억, 미완의 대리석 거인들, 사라진 세기의 음악, 피렌체 예술의 영혼 속을 걸은 감각을 안고 떠납니다. 아카데미아는 우피치보다 작지만 더 집중적입니다. 피렌체 천재성의 보석 상자, 예술가의 학교로 시작해 세계를 위한 보물 창고가 되었죠. 작별 인사 이유 토워즈, 이유 토워즈와 함께 역사, 예술, 아름다움의 여정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카데미아의 기억이 피렌체에서 온 빛으로 일생에 한 번의 경험으로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